예, 역대기 상권 9장입니다. 9장 39절.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으로 이제 사울 왕을 잡고 있죠. 하지만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의 치적 같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신명기적 평가입니다. 10장 13절에 14절 사울이 죽은 이유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전사는 그의 하느님에 대한 불충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사무엘기에서 사울이 죽는 장면이 극적으로 성경치고는 제법 극적으로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평가를 사무엘기가 하진 않죠. 역대기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중심인 이 상선 버락의 신학이 역대기에 이르러서 완전히 강화되고 경직화됩니다. 상선보락이라고 얘기하면 듣기는 좋죠. 착한 일하면 뭐 상을 받고, 선한 일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하면 벌을 받는다가 됐는데, 근데 그게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상선보락이라는 신학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 판단을 하느님께 맡기면 이제 유보가 되는 건데, 그 판단을 인간이 해버리면 사울은 하느님을 배신했어. 그래서 저렇게 죽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인간이 판단해버렸을 때 이 상선버락이라는 신학은 사실은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천국을 갖고 누가 지옥을 갖고 이런 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는 뭐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에서는 우리 교회만 나오면 천국을 간다. 이제 이게 뭐 아주 거기에 세뇌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당치 않은 말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아니 무슨 자기 교회만 너무 천국 가면 말이 되나라는 게 이제 이게 사실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신에게 유보된 판단을 인간이 가지고 올 때 그 신학은 아주 유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에서도 이 정도로 상선발악의 신학을 기계적으로 역사에 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 있지 이까지는 못하겠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왕의 당혹스러운 죽음을 짧게 전할 뿐인데 그래서 주님께 충실했던 왕의 전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당혹해하는 글의 분위기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빨리 죽은 거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수학 공식에 문제를 대입하듯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상선버락의 신명기 신학의 모든 것을 대입하고 기계적인 답을 찾죠. 이런 신학을 이제 여전히 개신교에서는 답습을 하고 있죠. 자기들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지옥가 이렇게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엘리베이터에서 전주교 신자분이 그 뭐 개신교 이렇게 친척분을 만났는데 혀를 차면서 너는 지옥 가는데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너무 유치하죠. 자, 11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헤브론에 머물던 다윗왕은,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사무엘기도 보셨지만 반복이 되죠. 내용들은 유다 부족을 중심으로 한 한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헤브론에 머물 때는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하지만 나머지 열한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게 되면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에 첫 번째 임금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엘기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많은 부분을 아주 많이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자, 11장 4절에서 9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합니다.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대해서 역대기에 비해서는 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잠시 설핏,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언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기에서는요. 사무엘기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무엘기 학원 5장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무엘기에서는요. 표현이.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예루살렘 점령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그래서 요압 장군이 요압이 그 다윗의 가장 큰 장수였죠. 나중에는 뭐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일단은 둘이는 아주 그냥 끈끈한 관계였는데 요압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역대기는 전합니다. 11장 5절에서 6절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치로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1등 공신으로 보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일단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공식적으로 다윗왕이고 그런 가운데 요압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반복되죠.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다라고 했죠. 거기에 다윗, 그게 지금 다윗 털아 있는데 또 다윗이 말한,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족을 쳐 죽이는 이가 또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요압이 나가서 또 뭘 쳤다고 해요. 아니, 이거 다윗 시온산성을 점령했다 했는데 또 요압 보고 나가서 뭘 잡아오라고 하니까 좀 하여튼 맞지 않죠.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면 다른 그 유다 교대상가요 거기서 예루살렘 점령하는 거 보면 뭐 밑에 수로 같은 게 있었고 요압이라는 장수가 나서서 머리를 써서 그 예루살렘을 거의 요압이 점령했다라고 전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뭐 유대 교대상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런 어떤 공식적인 기록 내려온 이야기 있으니까 이제 역대기가 그걸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다윗이 일단 좀 점령해놓고 나중에 요압이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인 역대기 저자는 그래서 다윗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역대기 저자가 가장 칭송하고자 하는 왕이 다윗이고 또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각시키느냐. 그 역대기 저자, 사제기 저자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또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인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이 필요한 것이지 왕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유배를 다녀와서 왕정을 복구하지 않거든요. 사제들이 그 나라를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라는 왕의 영광을 바탕으로 유배 이후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전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 잡겠다라는 게 역대기 저자들의 의도가 되죠. 11장 10절에서 12장 41절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본 적도 없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과 백성들을 제법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역대기 저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다윗을 따랐고 그러니까 뭐 다윗의 지지율이 80%였다 90%였다 이런 얘기를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작업 또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다윗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쫙 리스트를 딱 뽑아놓고 다윗이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우상화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유배 이후의 백성의 일체임을 이곳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시를 옛날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8절에서 29절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등등, 정통 레위 가문인 아론 집안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 가문 차독 가문이 나란히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아론 집안의 누구, 차독 집안의 누구라고 하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유배 이후에는 사실상 가장 유명한 중요한 가문이 된다라는 거죠. 이들의 갈등은 그래서 복음 시대까지 이어지고, 복음서 보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친하지 않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잡혔을 때도 바리사이랑 사두가이랑 싸우다가 로마 군인들이 그냥 바울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 두 집단의 갈등의 연장선, 아론 집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그 성전 사제직에 쫓겨났던 아론, 원래 전통적인 레위인들과 중간에 치고 들어온 차독 가문, 사제계를 중심으로, 사제를 중심으로 한 차독 가문의 그 긴 갈등이 쭉 복음의 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 계약궤를 옮깁니다. 3절,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전부 역대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뭐 창세기 때부터 역대기가 이야기를 다룬다고는 했습니다만, 창세기 때부터 다윗까지는 촉보 하나로 한 3장으로 쫙 끝내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결국 다윗까지 직계 자손으로, 아담의 직계 자손은 우리야 라는, 창세기는 잘 안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관점들을 예루살렘 성전 제의, 성전 종교의 그 집중화로 옮기는 게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가지고 왕정과 신정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9절에 10절,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아니, 넘어지려는 걸 받치려고 손만 댔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짜는 선의를 가지고 계약의 궤를 지키려고 한 것인데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자는 계약의 궤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일, 그것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인간은 레위인, 더 정확하게는 레위인 가운데에서 사제직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강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오, 하느님이, 아니, 그 계약궤를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잡았던 사람 죽이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간 아깝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때는 하느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저자의 의도라는 거죠. 아마 만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가 만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죽였다라면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사람 바로 쳐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것은 좋았지만 그때까지도 이러한 사제적인 직무에 대한 이 레위인들의 고유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이 시급한 일임을, 이 사제직을 정립하는 게, 이를 분담해서 사제직의 고유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사무엘에게서도 그렇게 했다가 사람이 막 죽고 막 저주가 내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거기도 가미가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더 강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시간 역대기 이어가겠습니다.